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장기 이식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을 때 문제의 장기를 다른 장기로 수술을 통해 대체하는 현대 첨단 의술의 상징입니다. 피부나 각막 등의 조직에서부터 신장, 간장, 췌장, 폐, 심장 등을 이식할 수 있고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생체나 사체의 조직이나 장기를 떼내어서 이식시켜서 기능을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생명 구원이 목적이죠. 그런데요, 인간의 세포와 분자 구조가 비슷한 이 바다 달팽이를 가지고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중대한 실험을 했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달팽이 간의 기억 이식이었는데요. 연구팀은 과연 기억도 이식하는 것이 가능할까? 기억은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유전자 정보로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 RNA라는 리보헥산이라는 물질 속에 인간의 몸속에 있는 물질 속에 기억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기억 정보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 전기 자극을 준 달팽이의 리보헥산을 다른 달팽이에 이식했더니 이식받은 달팽이가 전기 자극을 받은 듯 몸을 떨었다는 거죠. 리보헥산의 유전자 정보, 즉 기억이 그대로 다른 달팽이로 옮겨간 겁니다. 이번 연구의 성공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기억을 잃어가면서 생명이 단축되는 이 알츠하이머 환자,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치료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인데요. 연구를 이끈 학자는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티스트에 이번 연구는 이 RNA가 기억 연구에 잃어버린 연결고리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도록 하죠. 마이클 부블레가 부릅니다. Save the last dance for me.
그 Oh, I know that the music's fine like sparkling wine. Go and have your fun. Laugh and sing, but while we're apart, don't give your heart to anyone. And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Hurricane is coming. 허리케인이 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지난 14일 오전 9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대서양 남부, 캐리비안해, 멕시코만 그리고 태평양 동부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열대성 저기압 또는 심한 열대성 폭풍입니다. 일반적인 저기압은 폭풍우를 동반하며 북반구에서는 지표면 근처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을 동반하는데요. 대서양과 멕시코만의 모든 해안 지역은 허리케인에 노출돼 있습니다. 미국 서남부와 태평양 연안 일부도 멕시코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심한 폭우와 홍수를 매년 겪고 있는데요. 이 대서양 허리케인 발생 시기는 6월부터 11월까지고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가장 빈번합니다. 태평양 동부 허리케인 발생 시기는 5월 15일에서 11월 30일까지인데요. 이 허리케인은 해안선과 수백 마일의 거리의 내륙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시간당 250km를 초과하는 바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이번 열대성 저기압이 열대성 폭풍이 될 확률은 40% 수준으로 닷새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지난 14일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콜로라도 주립대는 예년보다 많은 14개에서 18개의 열대성 폭풍이 올해 미남부나 남동부 해안에 상륙하고 이 가운데 7개에서 11개가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통상 허리케인이 평균적으로 열대성 폭풍이 10개 안팎, 허리케인은 5개에서 6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미국 본토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등에 모두 10개의 허리케인이 상륙해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Higher Profit.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주 보도한 내용입니다. 작년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에 힘입어 대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의 평균 총 보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리고 전년 대비 CEO들의 평균 총 보수 인상률은 9.7%였는데 대기업 총수들의 보수가 높아진 것은 실적 호전과 주가 상승 덕분으로 풀이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나왔던 CNBC의 분석 결과는 이와는 대조되는 자료가 됐습니다. 미국 상장기업 최고 경영자 CEO와 직원의 연봉 격차가 작을수록 회사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CNBC는 직원 급여 중간값에 대한 CEO 총 보수 비율과 직원 1인당 매출 총 이익을 비교한 결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CEO 보수율이 37배로 가장 낮은 페이스북의 1인당 매출 총 이익은 140만 2천 달러에 달한 반면 CEO 보수율이 569배에 달한, 그러니까 보통 직원의 임금에 보수를 받고 있는 옴니컴이란 회사는 1인당 매출 총 이익이 3만 6천 달러였습니다. 직원들은 최고 경영자만큼 벌 생각은 하지 못해도 자신의 보수와 최고 경영자와의 보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면 이건 좀 불공평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업무의 동기부여 부족과 퇴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부터 미국 상장사는 CEO의 연봉뿐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 중간값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 매체는 각 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각 업계의 특성, 기업 규모, 임직원 구성 현황 등이 기업별로 천차만별인 터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급여와 실적 등 기업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일반 직원들의 임금을 높이고 CEO들의 과도한 보수는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난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걸로 뭐 일정과 날짜가 확정됐는데요.
예.
이번 주에는 또 개최 여부를 불투명하게 하는 얘기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뉴스들이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먼저 예. 독자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북 정상회담 준비 국면에서 일종의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먼저 하나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군이 실시하는 맥스 썬더 공군 합동훈련 이걸 문제 삼아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이 개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 고위관리들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강요하면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본 기사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1일 VOA와 인터뷰한 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Well, I think President Trump in his campaign said his objective was to put American national interest first. And I think that's
네, 존 볼튼 보좌관이 최근에 언론에 자주 나와요.
네.
그래서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들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과거 1992년에 북한은 핵무기 또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에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뭐 지나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화학무기, 생물무기도 논의를 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미사일 문제도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만약에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무기에서 손을 뗀다면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더 진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뭐 북한의 생화학 무기, 대량 살상 무기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논의의 폭을 대폭 좀 넓힌 그런 입장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가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물론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과거 미국 세계 정부와 그랬던 것처럼 협상을 하고 시간을 벌고 또 실제 이행을 하지 않고 또 약속을 대가로 도움은 챙겨가고 이런 일을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볼튼 저기 보좌관이요.
네.
북한은 매우 다른 대통령을 이번에는 만나게 될 것이다.
네.
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거겠죠.
네.
협상을 할 줄 알고 또 지키는 법을 알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누구도 최악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만약 이번 회담이 진지하지 않다면 회담장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또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볼튼 보좌관이요.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게 북한의 비핵화 방식으로
네.
리비아 방식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리비아 방식은 뭐 과거에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먼저 핵을 포기하고 나중에 보상을 해주는 걸
네.
얘기를 하죠.
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그 북한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의 담화에서도 볼튼 보좌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핵 포기, 후 보상, 또 리비아 방식 이런 것들은 망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는 바로 이 김계관 1부상의 담화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을 소개한 기사였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 모델이 이른바 리비아 모델이라는 일각의 분석을 일축했습니다.
I haven't seen that as part of any discussions, so I'm not aware that that's.
네,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방식 이런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리비아 모델이 아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 트럼프 모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요.
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16일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미국이 리비아식 모델을 추구하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비아 방식이 논의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비아 모델 관련 발언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정해진 하나의 방식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미국의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잠시
네.
그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gain, this is the President Trump model. He's going to run this the way he sees fit. We're 100% confident, as we've said many times before, and as we all know that you're aware, he's the best negotiator, and we're very confident in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은 100%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협상가다라고 샌더스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포기를 강요하면 정상회담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재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만나고 싶다면 미국은 준비가 돼 있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예, 미국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문제를 삼고 나오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뭐 놀라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어제보다 조금 줄어든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열리길 바란다. Still hopeful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와 똑같이 미북 정상회담은 열으면 좋은 중요한 대화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라고 보면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많이 본 뉴스 알아볼까요?
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 공중훈련, 맥스샌더 훈련은 자신들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그 기사가 세 번째로 많이 본 뉴스였습니다. 북한이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북한식 표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느라 조금 약간 읽기가 어려운데요.
네, 네.
또 그 다음 줄은 이렇습니다. 11일부터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선제 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샌더 연합 공중전투 훈련을 벌여놓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돌연 취소를 한 건데요.
예.
한국 정부로서는 뭐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소개해드리면요. 연례적인 미한연합 공중훈련을 이유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는 4월 27일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뭐 한국과 미국의 합동훈련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이런 발언이 나온 다음에 헤드노트 국무부 대변인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에 한국과 미국의 합동훈련을 계속할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네.
반문하는 논평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회담 연기 통보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기싸움 혹은 북한의 전형적인 남한 길들이기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내놨습니다.
네, 특히 북한이 문제 삼았던 게
예.
B-52 전략폭격기가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B-52는 핵무기를 탑재하거나 투하하는 것이 가능한 무기인데요. 네. 미국이 한국 측에 제공하는 일종의 해구산 개념의 무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무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뭐 그런데 이 B-52는 이번 미한 한일연합훈련에 정식 참가하지 않는 걸로 다음 보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 조금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안보 특보가 16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만나서 내일 미군 전략폭격기 B-52는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측의 요구로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에 한반도 전개를 취소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원래 계획이 돼 있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드 캐럴 유엔군 사령부 공보실장은 16일 VOA에 한국의 요구로 B-52 전개가 취소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B-52 폭격기들은 맥스 샌더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서 전체 임무의 구성, 일정, 시나리오 등은 사전에 결정됐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B-52는 이번 훈련에 포함된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취소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 측의 설명이고요.
네.
또 이런 상황들은 최근 며칠간 일어난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단 일방적으로 취소, 뭐 연기했다고 할까요?
네.
다시 일정이 잡히진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17일 아침에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의 니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북한이 완강한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한 정부와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후 남북관계 방향은 전적으로 남한 당국의 행동요하에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분위기를 보면은 이번 일이 일시적인 갈등으로 그칠지 아니면 또 길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 많이 본 뉴스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함지아 서울특파원이 바로 이번 그 고위급 회담 취소에 대한 서울의 분위기를 전해온 이 기사가 네 번째로 많이 본 뉴스였습니다.
네.
국내외 여론은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이자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가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변함없는 입장에
한국 전직 관리들의 분석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죠. 박지원 국회의원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게도 일정 부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을 이해를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또 이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고위급 회담을 갑자기 취소해버린 것은 최근 미국에서 북미 회담을 앞두고 너무 허들 높이를 자꾸 높이기에 치중을 하고 그런데 좀 자극받았지 않았는가.
네.
예, 박 의원은 그러니까 동양의 지도자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실리를 중요시하는데 미국이 너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좀 짓밟는 것 같다.
무시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이 이 조정을 해가면서 결국은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또 탈북자 출신이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이번 결정이 큰 판을 깨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미북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네.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 스스로도 현재 이번 정상회담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단순한 협박성 전략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사실상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 있어서 이번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한국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반대할 권리를 북한에 넘겼고 북한은 이를 근거로 앞으로도 항의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여전히 북한이 뭐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겁니다.
네. 자, 독자 선택 마지막으로 많이 본 기사는 한국 내 탈북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 전 중국 내 북한 식당인 유경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해외를 해도 자기 의사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지난 2016년 4월에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 있었죠.
네.
이때 일부가 당시 한국행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국 모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면서
네.
탈북 경위를 둘러싸고 지금 한국 내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일각에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총선 투표일을 닷새 앞두고 이들의 입국 사실을 공개해서 선거용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획 탈북을 한 것 아니냐.
한국 정부에 의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런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미국 내 탈북자들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미 서부에 살고 있는 한 탈북자는 탈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식당의 지배인이 최근 한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한국 정부의 홀대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당시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불만을 품고 지배인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은 절대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네.
좀 직접 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누가 해외를 해도 자기 의사가 아니면 강제로 납치되어 올 상황 같지는 않은데 저는요. 그 사람들의 삶이 결코 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나아지거나 그 사람들의 정신적, 경제적 환경이 뭐 모든 게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담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미 중서부에 사는 다른 탈북자는 북한 식당 종업원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돌려보내진다면 한국의 남은 이들의 북한 내 가족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익명을 요청한 다른 탈북자는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을 마치 정상 국가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이 탈북자는 북한이 식당 종업원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요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 민간단체죠.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투 사무총장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만일 이들 종업원들이 실제로 납치된 거라면 중국 정부가 이들이 서울로 떠나가도록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한국 국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요.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기존의 입장,
네.
이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다라는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네, 이번 논란 때문에 한국 내 탈북자들이 자신들도 강제 북송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표시하고 그러던데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를 전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이번 주는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아서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을 돌연 취소하고 또 존 볼튼 보좌관의 발언 등을 비판하면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힌 내용 전해드렸고요. 또
네.
이것과 관련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일부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탈북했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국 내 탈북자들 또 인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죠. 마멜라이드가 부릅니다. Reflections of My Life. 노래 들어보셨고요.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이 워싱턴 도심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관이 113년 만에 복원된 모습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이 6년여 기간에 걸쳐 진행된 보수 복원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1889년 구한말 조선의 자주독립 의지를 상징하는 외교 공관으로 탄생했습니다. 1882년 러시아와 청나라, 일본이 한반도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일 때 미한 양국은 조미 수호 통상 외교 조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서울 정동에서는 주한 미국 공사가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워싱턴의 대한제국 공관은 1889년부터 빌려 쓰던 건물을 1891년 고종 황제가 당시 거액인 2만 5천 달러를 주고 직접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 조선은 일제에 의해 외교권을 빼앗겼고 공관은 1910년 당시 단돈 5달러의 헐값에 미국인에게 팔렸습니다. 격변의 시기에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모를 겪은 후 한 세기가 넘는 침묵의 시간이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공사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 휴양시설로, 노조 사무실로, 개인주택 등으로 사용됐고 1990년대 말 미주한인사회에 의해 재조명됐습니다. 미주한인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 되찾기 위한 기금 모금 등 풀뿌리 운동을 시작했고 이런 노력을 밑거름으로 2012년 한국문화재청은 당시 공사관에 거주하던 미국인에게 350만 달러의 거금을 주고 공관 건물을 재매입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지 10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문화재청은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을 설립했고 첫 사업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보수 복원 사업이 2015년 10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워싱턴에 상주하며 보수 복원 작업에 참여했던 김종헌 건축사 학자는 VOA에 공관 보관 사업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실체를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관의 복원은 단순한 뭐 한국이 외교 공간을 복원한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를 조명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1년여 시간이 흐른 지난 2016년 12월 처음으로 복원공사의 과정과 현장이 한인사회에 공개됐고 2017년 봄 개관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개관 시점은 보수복원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원래 계획에서 1년이 넘긴 올해 5월 22일 이뤄지게 됐습니다. 5월 22일은 미한 양국의 첫 수교가 이뤄진 조미수교 외교통상 조약 체결일입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미국 수도 워싱턴 시내 중심과 역사 보존 지역인 로간서클 15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1870년대 도시계획 개발자가 지은 사택이었던 만큼 지역 내 가장 잘 지어진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의 빅토리안 양식의 건물로 지하는 사료 보관과 연구 공간으로 1층과 2층은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외교 공관의 용도와 격식을 갖춘 모습으로 복원됐습니다. 한국의 창덕궁 원형을 복제한 불로문, 한국의 전통 기와장 아래 메란 국죽의 문양을 새겨넣은 꽃담 등이 조성된 정원은 한국에서 공수된 자료로 한국의 인간 문화재들이 직접 와서 시공했습니다. 공사관 현관에는 오래전 모습대로 지붕과 기둥을 세웠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문 크기만한 태극기가 복도의 우측 벽면에 길다랗게 걸려 있습니다. 태극기와 마주하고 있는 공간은 객당으로 귀빈을 접대하던 방입니다. 주미대한제국공관 오수동 관장의 설명입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에서 발견한 사료에 있는 사진을 보고 똑같은 물건들을 앤티크샵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같은 물건을 같은 형태로 비치를 했습니다. 아, 이건 객당인데요. 네. 객당은 손님을 접견할 때 안내를 여기서 환담을 하던 장소입니다. 그 당시 물건은 물론 없기 때문에 사진에 나오는 거하고 같은 모양으로 구입을 했거나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조화를 하려서 한 게 아니고 옛날 사진 모습 그대로 일단 복원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예, 사진도 같은 그 당시에 여기 사진이 놓여있던 건데요. 이게 초대공사 박정량 공사의 사진이고 그 의자의 개수며 탁자의 개수, 소품들, 또 태극기가 그려진 저 쿠션.
1880년대 말 당시 찍은 흑백 사진에 색깔을 입힌 듯이 예전 모습이 그대로 복원됐는데 한국 화가 그려진 병풍과 벽난로 좌우에 나란히 놓인 도자기는 서양식 벽거울, 램프, 소파와 커튼, 벽지 등과 어우러져 동서양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습니다. 객당과 마주하고 있는 식당은 외교관들만을 위한 공간인데요. 진열장에 식기들과 손뜨개 식탁보 등도 품위 있게 오래전 모습으로 복원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3대 공사 이채연 공사의 부인이 외교관 부인회를 구성을 해서 다른 나라 외교관들까지 부인회를 구성을 해서 백악관과도 활발한 교류를 해서 클리블랜드 대통령 영부인이 여기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 관장은 1층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정당을 소개했는데요. 한 달에 두 번 혹은 특별한 날 신하가 임금에게 예를 올리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제일 아마 당시 공관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간인데요. 정당이라고 합니다. 발을 정자, 집당자 쓰는데 여기에 고종 황제와 황태자의 어진, 황제는 어진, 황태자는 예진이라고 합니다. 어진과 예진을 모셔놓고 망궐예를 드리던 곳입니다. 망궐예. 망은 바라본다는 뜻이고 궐은 대궐, 팰리스입니다. 예는 뭐 예의 할 때인데 조선시대 한양을 도성을 떠난 관원들이 지방 관원들이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예를 드렸어요.
정당은 객당과 대조대만큼 간단한 장식장과 탁자 등으로 검소하게 꾸며졌습니다. 그 밖에 식당과 붙어있는 옛 보조주방은 관람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공간으로 개조했고 복원 과정에서 발견한 서양식 가옥만의 하인 전용 계단과 복도, 음식용 승강기가 흥미롭습니다. 오 관장은 1층은 당시 사진이 남아있어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이 가능했지만 2층 공간은 물품 대장에 적힌 목록들을 갖고 복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층에는 공사 부부를 위한 침실과 공사 사무실, 공관원들의 서재와 직무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가면 대한제국공관에 대한 역사교육회장,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박물관입니다. 이 공간은 4개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한미교류의 시작에서 공관 설치 전까지의 과정, 공관 개설 과정과 개설 후 활동, 대한제국 관련 자료, 끝으로 한국의 발전과 공사관 복원입니다. 초대 박정량 공사가 클리브랜드 미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러 간 상황, 이범진 공사가 초청된 백악관 만찬회동, 미한 두 나라에 각각 머물렀던 한국인과 미국인들, 공사관의 매각, 1990년대 말 한인사회의 풀뿌리 운동 등 공관의 운명에 얽힌 역사 자료들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정리됐습니다. 구한말 고종 황제가 조선에 자주 외교를 외치기 위해 당시 조선의 전체 예산의 절반을 들여 사들일 만큼 공관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말하는 오수동 관장. 오 관장은 지난 5년 반이란 시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수백 명이 보수 복원 작업에 투입됐고 비용은 대략 $1,000,000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관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에서 양국의 우호 관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시기에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공관이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관람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저 한국인들에게는 19세기에 대한 조선과 대한제국이 미국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고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가구나 집기를 구경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생활했던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미국인들에게는 우리 한미관계의 역사가, 오래된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발전되었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동시 수용 인원은 50명에 제한되지만 향후 미국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체 관람 계획 등 한인사회는 물론 미주류사회를 상대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미 합중국 북부에서는 캔사스 네브래스카 법안에 대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흑인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은 서부로 이주할 때 노예를 포함해 전 재산을 가지고 가려 했고,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예제가 서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1850년에 타협안은 일부 서부 준주에서 노예를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요, 그 지역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1820년 미주리주 타협안과 1850년 타협안으로는 서부의 광대한 땅에서 새로 생기는 주들의 노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캔사스 네브래스카 법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1854년 국회는 서부의 광대한 지역에 두 개의 준주를 만드는 법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노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여러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요. 노예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정책들은 피해갔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캔사스 네브래스카 법안이 노예제에 대해서 더 큰 국가적인 논쟁을 불러올 수 있을 거라며 우려했지만 이 법안은 상원의 큰 지지를 받고 통과됐습니다.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안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수도 워싱턴에서 새벽까지 축포를 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한 상원 의원은 의사당 계단을 걸어 내려가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마치 큰 일을 해낸 듯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때문에 고통받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이 울리는 메아리는 이 땅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새 법안은 캔사스와 네브래스카 주민들에게는 노예제가 합법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투표는 해당 준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캔사스 주민들 가운데 노예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남부에서는 즉시 단체를 조직해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캔사스로 이주시켰습니다.
북부에서는 이주지원협회라는 단체를 결성해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캔사스로 이주시키려 했습니다. 이주지원협회는 일종의 회사로 주식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캔사스의 농장을 조성하는 데 쓰였고 이 회사의 사주들은 개발을 통해 큰 돈을 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부에서는 캔사스를 차지하기 위해 미주리주의 노예를 소유한 농장주들이 앞장섰습니다.
미주리의 평화는 캔사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캔사스가 노예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큰일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미주리주는 노예제도가 불법인 준주와 이웃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또 불안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워싱턴에서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 앤드류 리더를 우리 텍사스 준주의 주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우리도 하루빨리 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즉각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합시다. 지금 캔사스는 우리처럼 노예제를 지지하는 쪽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북쪽의 자유주에서 사람들이 더 들어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투표를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서두르면 캔사스주는 결국 노예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앤드류 리더 주지사는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는 단지 연방 국회에 보낼 준주의 대표를 뽑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선거날, 미주리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 캔사스로 건너왔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결국 노예제를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캔사스에서 마지막으로 주의회 구성을 위해 실시한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앤드루 리더 주지사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미주리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캔자스로 들어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선거 관계자들을 협박해 불법적인 투표를 포함시키게 했고 결국 캔자스에서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대부분 새 입법부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앤드루 리더 주지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6개 지역에서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불법 선거가 드러난 지역에서는 선거를 다시 치렀습니다. 재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치러진 투표만 인정한 결과 6개 지역 대부분에서 노예제 지지 후보들이 낙선했습니다. 선거가 다시 치러진 지역에서는 대부분 노예제를 반대한 사람들이 뽑혔지만 캔자스 전체를 볼 때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캔자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앤드루 리더 주지사께서 캔자스가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곧 워싱턴으로 가서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을 만나 캔자스의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앤드루 리더 주지사는 피어스 대통령을 만나서 미주리주의 노예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캔자스 일에 간섭하고 있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만약 미주리주가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처리해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께서는 캔자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대해 앤드루 리더 주지사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조만간 어떤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